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 다 내려놓고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여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령에 새기게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감람산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감람산은 금정산과 거의 비슷한 높이 815m 높이의 산인데요. 위에 있는 사진은 그 감람산 정상에서 예루살렘 시가지를 내려다본 겁니다. 그 현대식 건물이 많은 예루살렘 신시가지가 아니라 오래된 유적지가 많은 구시가지의 야경이라서 부산에서 그 유명한 뭐 황령산 야경 또 우리 가까운 이 금정산 야경 뭐 그만큼 멋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요 낮에 감람산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사실 여러분 보셔요. 자연 풍경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감람산이 와 대단히 멋있다 끝내준다 이런 정도의 산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기는 저 감람산은 성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산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과 사건이 저 감람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사역과 사건이 저 감람산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 저기 화면 왼쪽의 그림 너무나 유명한 성화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독일의 화가 하인리 호프만이 그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바로 거기에 세워진 기념 교회입니다. 저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감람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또 한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맨 마지막 사역인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바로 감람산 정상이에요. 저것은 이제 감람산 정상 815m 정상에 있는 예수 승천 기념 교회입니다. 근데 저 예수 승천 기념 교회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보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얼마나 뜻깊은 장소입니까? 그런데 저렇게 뜻깊은 장소 감람산 정상 저곳이 현재는 이슬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땅에. 참 이해가 하기 참 힘든 부분인데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서 현재는 지금 이슬람 소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 교회 맨 윗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둥근 돔 형태가 되어 있죠? 예. 저 둥근 돔 형태는요. 이슬람 사원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1187년, AD 1187년 이슬람에 의해서 개조된 겁니다. 원래는 처음에 만들 때는 저 예수 승천 기념교회 지붕이 없었어요. 지붕을 아예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저곳에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붕을 안 만든 거예요.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AD 387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AD 1152년 십자군에 의해서 다시 복원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승천하셨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 지붕을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저렇게 이슬람에 의해서 지붕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을 강조하려던 원래 의미가 반감이 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과 사건이 이루어진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참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 역시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저 감람산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의 도입 부분인데요.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은 정확히 말하면 저기 있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일부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1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를 가리켜서 흔히 감람산 강화 이렇게 부릅니다. 강화라는 것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 주신 설교,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떤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다루신 주제,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2절로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 다음 누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요?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부르신 예수님만의 호칭으로서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주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그 주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같이 준비, 이렇게 준비하라. 너희는 이런 자세로, 이러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 자세,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2절로 40일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맨 처음을 보면요, 저기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말씀을 시작이 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시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쫙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 외에도 어떤 특정한 시기를 가리키는 표현을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노아의 때, 저기 있지요? 노아의 때라는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네. 노아가 살던 시대에 홍수가 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 멸망당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언제 홍수가 시작됐는지, 그래서 언제 멸망됐는지,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노아를 비롯해서 이 땅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를 가리키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특정한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기를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누가 안다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를 아무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거 가리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이지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앞서 소개한 이 겟세마네 동산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셨어요. 즉, 깨어있는 것이란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깨어있지 못합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저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깨어있으라 이 단어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깨어있다라는 저 단어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깨어있다라는 거 똑같아요. 깨어있다, 깨어있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레고리오라고 합니다. 이 그레고리오란 무슨 뜻이냐? 무엇인가를 경계하다. 무엇에 대해서 주의하다. 어떤 상황을 잘 대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엔 뭐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 겁니까? 육신적인 피곤함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하면 그 상황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하고 잘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하고 잘 대처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작가 존 스타인백이 쓴 진주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멕시코의 어느 평화로운 원주민 마을에 주인공 키노와 그의 아내 주에너가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이 주인공 키노는 진주잡이, 진주를 캐서 파는 일을 합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소박한 미래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요람에 누워있던 어린 아들이 전갈에 쏘여서 위태로운 상태에 빠집니다. 키노는 끙끙거리며 아파하는 아이를 들쳐업고 백인 의사를 찾아가지만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노! 의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키노는 절박한 심정으로 진주를 찾기 위해서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들게 되는데 그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고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키노는 부푼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진주를 팔아서 전갈에 물린 우리 아들을 치료하고 또 우리 아들이 크면 도시에 있는 좋은 학교로 진학을 시켜야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진주에 신비한 힘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성스런 엄마의 돌봄 때문이었을까요? 집에 돌아보니까 전갈에 쏘였던 이 아들의 어깨에서 부기가 빠지고 빠져나가고 도끼가 사라진 거예요. 키노는 아내와 함께 너무나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소설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키노가 어마어마한 진주를 얻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자 진료비가 없다면서 만나주지도 않던 그 의사가 키노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아들을 진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진주 상인들 앞다투어 키노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진주를 사려고 마을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제값에 정상적인 값에 이 진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키노를 속여서 헐값에 사려고 진주를 사려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 진주를 손에 넣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키노의 목숨을 노리는 흉악한 강도들까지 덤벼듭니다. 얼마 후에 키노가 살던 안락한 집은 불타버리고 키노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마을을 떠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진주를 빼앗기 위해서 살기 어린 추적자들의 위협이 계속됩니다. 결국엔 진주를 빼앗으려는 그 사람의 총에 맞아서 어린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혹독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키노는 그 진주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림으로써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소설이 독자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요. 키노의 아내가 키노에게 몇 번씩 반복해서 말하는 다음과 같은 장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보, 우리는 이 진주를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 진주를 잘못 다룬 거예요. 진주를 대하는 우리의 방법이 틀렸다고요. 이 진주는 우리의 행복한 시간들을 빼앗아버릴 악마가 될 거예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내 심령 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미움 같은 그 쓴 뿌리들이 우리들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 경계하고 주의하고 잘 대처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깨어있는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 자세는 충성하는 자세,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44절로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36절로 3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오직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렇게 강조하셨죠. 그런데 지금 읽은 저 본문 44절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보셔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다음 어느 때에 인자가 온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알 수 없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표현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다라는 것은 자기 주인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주인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신실한 종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학자들은 조금 더 자세히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그랬고요. 또 초대교회 당시 헬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일정한 계약 기간으로 맺어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일정한 기간 없이 평생 동안 주인과 종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서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00만 원의 빚을 줬는데 그 빚을 갚지 못했다.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정 기간 동안 종으로서 섬기하는 거예요. 혹은 또 어떤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급여를 주고 일정 기간 동안 B라는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평생 동안 주인과 종으로 맺어지는 경우, 요거는 전쟁 포로로 잡혀왔거나 혹은 부모 양쪽이 다 둘 다 종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종의 신분이 된 경우였어요. 이렇게 평생 동안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경우 종종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종이요. 예.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흉악한 종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흉악한 종들과는 정반대로 정말로 신실하게 평생 동안 주인을 섬기는 종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재산을 가진 그 부자 부부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다섯 살밖에 안 된 어린아들 한 명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집에는 세상을 떠난 주인을 어린 시절부터 섬겨온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오래전부터 주인의 모든 재산을 혼자서 다 관리해 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어린아들만 불쌍하게 됐어. 저 종이 주인의 모든 재산 분명히 다 가로챌 거야. 어린아들 저 멀리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겠지. 참 안 됐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 이 종은 다섯 살 된 주인의 어린아들을 자기 아들보다도 더 큰 정성과 사랑으로 양육했고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예전보다 몇 10배나 더 많은 재산을 고스란히 주인의 아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바로 이와 같은 사례를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하는 자세들. 끝까지. 평생 동안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하는 자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을 이 감람산과 겟세마네 사진을 보면서 시작했는데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도 이 겟세마네에 관한 사진을 보면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화면에 있는 거, 그 앞에서 소개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돌로 만든 조형물이에요. 근데 저 조형물 주변에는 8그루의 감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저 화면 아래에 있는 것이 조형물 주변에 있는 감람나무 중에서 하나인데, 뭐 여러분 보신 분 아시겠죠? 아이고, 저런 나무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있어.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을 방문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저 감람나무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저 감람나무들은요, 수명이 최소한 2000년 이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감람나무는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저곳에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저 감람나무는 2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순을 내고 그리고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00년 넘게 자기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온 저 나무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의 저 나무처럼 충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평생 동안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 저희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준비하는 자세 잊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를 실천하며 평생 동안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세를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